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11세기 전까지 독일은 프로시아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프로시아의 황제 중에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좀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수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결심을 해요. 내가 왕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만 하는 수도사가 되리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러시아에서 가장 그 영적으로 깊이 있다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 원장인 리차드라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조금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왕을 포기합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수도원 원장은 한참을 이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수도원의 첫 번째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죠. 뭔데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Obey.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당신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을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한 왕이 순종하지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 원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헨리, 당장 지금 궁궐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겨라. 그 명령에 이 헨리 3세는 결국은 수도원에 못 들어가고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묵상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가 죽은 무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있다고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왕이 여기 잠들다. 학기 말, 연말, 분주합니다. 이럴 때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냥 어디 휙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이 오늘로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참 묘하게도 영적으로 이 절기에 대강절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바빠지는 마무리를 막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이때 헨리 3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이거 다 버리고 그냥 평생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평생 기도만 깨끗한 인생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부모 역할 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교수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씨앗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그 거룩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성탄, 첫 번째 성탄이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 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도 쓰셨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아니 좀 더 우리 입장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은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 그는 바로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했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여인 중에 오늘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서 마리아 숭배까지도 잘못되게 퍼져나갔지만 그것이 잘못된 거지 마리아 자신의 그 신앙의 위대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리아의 여인, 이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4주 동안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정말 그 제 신앙의 방향을 크게 이렇게 좌우했던 이 어록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성 어거스틴,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분이시지만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분이시지만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없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파괴된 인류의 이 역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혼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부모가 돼서 알았어요.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뭐 5살, 7살 요쯤에 이제 지들이 뭐 좀 하겠다고 아빠가 뭐 하면 꼭 달라붙어가지고 아빠 나도 같이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잔디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막 자기도 나서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요, 실은. 속으로는 요 녀석 때문에, 요 애들 때문에 일이 더 늦어져요.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손에 쥐어주는 것도 별로 이렇게 맞닥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줘요. 어휴, 네가 있어서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 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홀로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참 한심스러운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손 하나, 툴 하나 제대로 쥐는 것도 못 쥐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자녀라고 챙겨주시면서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응답한 인물이 바로 오늘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요. 왜? 세상에 에버리지한 퍼슨보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상황적으로도 열악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만 해도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작고 볼품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첫 성탄에 가능하게 만든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 자기가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 안에 사로잡히며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안에 2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야. 은혜 안에서 사는 자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어쩌면 기독교는 바로 이 은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높고 권세 있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당시의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마구간에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죠. 왜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그게 마구간이니까요. 궁궐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마구간은 지키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런 곳에, 그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대강절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만 된다라는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성공주의에 또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광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핵심인 것이죠. 어쩌면 받은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요. 살아낼 필요도 없는 비난을, 그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결단한 그 고난의 길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지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성령님께서 더 들려주시는 보호해 주심과 끌어안아 주심과 동행해 주심의 그 임마누엘의 복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저 구원만 받았으면 그냥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구중 궁궐 같은 그 높은 저택에서 편안하게 막 뒹굴뒹굴 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 옆에 계시는 걸 느낍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험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묵묵히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 귀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시카고에 있었던 2030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왜냐하면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교회 회중들이 워낙 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가야 될 형편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해왔을까 너무 저는 알거든요. 이 대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대회가 하루아침에 이런 대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대회를 한 해 한 해 치를 때마다 인간적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한 건 뭐냐면 내가 내년에 다시 하면 목사가 아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사역조차도 방해가 될 정도로. 가정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냥 더 힘든 날.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열매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 은혜로 살았던 세월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체질을 바꿔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뭔지 알겠지 하고 약간의 맛을 알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7월 이후부터 계속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이 청년들이 많은 이곳으로 왜 다시 불리셨나요? 저는 이제 벌써 50 초반을 지난 이런 나이인데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밤을 새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네가 볼 거야. 네가 알 거야.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이 되니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졸업한 성도 한 분이 한국에 귀국하셔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사명이 너무 귀한 걸 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달이 헌금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기는 그 시차도 있고 환율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한국 은행 구좌를 만들어서 모으셔놓으셨죠. 모아놓았죠. 모아놓은 다음엔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쓰라는 말에 처음엔 우리가 부담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어요. 20년 전에 2030에 대한 부담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자,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섬겨라. 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들하고 나눴습니다.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라고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30 컨퍼런스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정했습니다. 그 이름은 코리안 캠퍼스 미니스트리 랩. 반응이 없어요? 코리안 캠퍼스 미니스트리 랩이라고 졌어요. 연구실이다. 실험하자. 실험에 성공을 못하도 하는 거예요. 그 실험할 수 있도록 펀드를 우리가 해주자. 그분들이 지쳤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주고, 목회자도 지치고 평신도도 지치고 맨날 떠나는 학생들 섬기다가 지쳐 떨어진 우리 어른들, 이들을 위로해주고 이들을 다시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그런 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힘들 거다. 이거 제대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밤을 새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니까 누군가는 힘들 거다. 누군가는 음식 해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누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반, 기대 반, 염려 반이지만 믿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편한 것만 아니고 수고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동역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삶에서 보면 그는 그의 환경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기 전에 누가복음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은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부부 사이에 너무너무 나이가 먹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임신된 사실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사장이었는데도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인 사가랴의 반응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음이니. 사가랴에게,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너의 아내가 임신했을 거라고, 임신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 말에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상황이 아닌데요? 환경이 아닌데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결정적인 순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천사가 들려준 말, 상황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고 힘든 조건이었으나 마리아는 그저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자 예수를 그 태중에 잉태하게 한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위대한 일 앞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리아의 여성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전인데도 약혼자와 잠자리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누명을 썼고요. 아이를 낳은 곳은 마구간이었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위협, 죽음의 위협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되는 피난민이 되었고요. 남편인 가난한 목수, 그 목수와 낳은 또 다른 자식들로 인해서 아주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나마 그 남편조차도 오래 살지 않고 못 살고 일찍 죽어 젊은 과부가 된 마리아. 믿고 의지해야 될 장남마저도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 인간 여성으로서 느껴야 되는 그 아픔은 절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지리도 박복한 인생의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1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 영원한 그 세대에서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분명히 내가 정말 복된 여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찬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천한 마리아였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당당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이럴 거예요. 너희들 봐, 이 마리아가 있어서 성탄의 축복이 있게 되었단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전체를 좌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선되어졌고 그걸로 순종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성탄절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믿음이 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한량 없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꺾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기뻐하며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첫 번째 성탄을 가능하게 한 믿음의 아버지여 씨앗이었다면 오늘 이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도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이,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이 주님 나라 역사에 작은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